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32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으로 전하는데 같이 대표 구절들로 32절에서 34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서부터 34절 준비되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아멘. 이전에 히브리서 10장 앞부분, 바로 앞부분을 설교해 드리면서 히브리서의 대략적인 배경도 함께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대상이고 그 2차적으로는 모든 신약 성도를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대상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인들의 과거, 유대인들이죠. 과거 구약의 제사와 희생물들과 성막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구원의 길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며 또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의 글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제사장됨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면서 단번에 드리워진 희생물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말씀드렸고 구원의 길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장 히브리서 10장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들과 함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얼마 전서부터 제가 약간의 무기력증일까요?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뭐 평상시 에너지가 엄청 많고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액티브하고 이러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뭐 힘이 빠지거나 우울한 느낌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걸 별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오래 앉아 있는 거는 누구보다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약간의 무기력증을 느꼈습니다.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최근에 업무의 양이 많아지면서 육체적으로 좀 힘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기쁜 일이 별로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길어지는 코비드 상황은 사람을 점점 더 좁은 곳으로 제한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문 아티클이었던 것 같은데요. 세계의 더 소수의 부자들은 도리어 더 많은 여행과 사람 없는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꼭 100%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슨 뜻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짐작이 좀 갑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마음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마치 제사장 혹은 카톨릭의 사제들처럼 성스럽게 보이는 것이 의인인가? 사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다 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의로움은 누더기 같이 더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구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가 전가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기 전 죄인이었을 때는 마치 내가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벗겨지지 않는, 나한테 그냥 딱 붙어있는 그 옷을 입고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으로 그 누더기를 빨고 또 빨고 빨아도 그 누더기는 계속 누더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는 그래서 절대로 그 누더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이제 그 누더기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명료하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소위 나의 호적이, 우리나라는 호적하면 아주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탄의 자녀에 있던 호적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호적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도장을 이렇게 꽝 찍어주신 거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심으로써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쓰여져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값지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약한 아기처럼 갓 구원받고 난 후 혹은 구원받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의인이라면 하지만 믿음의 성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성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면서 의인으로서 그 의인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 우리는 바울이라고 믿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아멘. 우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이 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26절 윗부분을 한번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1차적으로 물론 유대인들의 유대인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았던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을 갖고 이겨냈었다면 그것을 한번 회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혹시라도 구원받은 후에 겪었던,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혹시 비난과 고난과 혹은 놀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구원받은 후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견디어 큰 고난을 이겨냈던 경험을 갖고 계신, 그래서 좋은 간증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 자체가 참 어려운 싸움이었을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후 찾아왔던 인생의 고난과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냈던 과거가 있다면 한번 회상해 보라. 그게 언제쯤인지 기억도 안 나는 옛날엔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날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보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커다란 간증이 되며 두 번째로 미래에 또다시 찾아올 또 다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의 상태를 33절 34절에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아멘.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난과 고난을 구원받기 전에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저희 처남에게도 그랬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처럼 그런데 기독교계가 이렇게 욕먹는 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데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세속과 타락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진리로부터 멀어짐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분명히 복음을 포함해서 진리의 전달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대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죠. 28장 19절 20절을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가르치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침례를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를 높이 평가했던 것은 그런데 그래서 저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참 이렇게까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높게 평가했었던 것은 이전에 세상과는 다른 어떤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가 그 안에 뭔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삶은 스스로 깨달음으로 아 이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옳은 거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르려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경건함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괜찮구나 라고 그때 당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20절에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옮겨져야 됩니다. 생활에. 옮겨지게까지 해라. 생활에 나타나게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것을 잘 지켜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더 많은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가 교회 안에 제대로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도리어 참으로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교회의 모습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상 조롱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비난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소수지만 우리 같은 교회도 소위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 전 저희 큰 누님과 한국에 계신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데 부모님의 병세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 연락을 하다가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복음을 전했죠. 기회는 찬스다.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하여튼 전화를 끊고 나니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 저 얘기 전화 말미에 아유 너희 교회가 여기 있으면 난 분명히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뉴스나 주변을 보면 정말 교회 나가기 싫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주변에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교회는 비난의 대상과 조롱의 대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면 작은 교회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올바른 교회를 찾게 된다면 그 사람들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3절 후반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조롱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제가 설교를 하게 될지 이렇게 제가 20대, 30대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이상하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류의 기독교인들이었었는데 구원받고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게 되시고 진리의 영께서 나의 마음과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속하게 되고 사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흔치는 않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존경받기보다 사실 세상 속에서는 계속 고난과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포함해서 모두 고난받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코 예외가 아니고 도리어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더욱더 비난받고 세상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음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아멘. 무언가 영롱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뭔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분명히 영구한 실체, 분명한 장소가 있는 줄,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 그곳에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이 실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갈 영원한 본향이 있음이 나를 위로하고 있진 않습니까? 위로를 거기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아니,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심. 이거는 천국의 소망과 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뵐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이 땅에 살아야 하는데요. 이 힘든 세상에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참 좋겠습니다. 제 와이프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참 노래하듯 매일매일 얘기합니다. 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것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혹은 받을 고난과 시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 맞았죠? 돌로 맞고 돌로도 맞았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당하고 미움과 비난을 받고 등등 그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휴거에 대한,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 자체에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 강하게 나와 있죠.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서신에 남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 R.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아주 근본주의 침례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설교를 들었던 한 자매가 약간은 비꼬는 투로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휴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사는 동안 예수님이 진짜 오시기는 할까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사도 바울도 그 생애 중에 오신다고 강하게 믿었었죠. 사도 바울의 시간 이후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안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언제든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공중에 다시 오실 수 있는 주님의 임박한 다시 오심은 우리의 복된 소망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7절을 보면,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임박한 다시 오심이 우리 믿음의 또한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뵙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견디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을 갖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구원받은 의인은 의인으로서 세상의 삶 속에서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이 고통을 견디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곳에 대한 확신, 천국, 언제든지 우리를 그곳에 데리러 가시러 오시는 예수님, 그런 소망, 이것을 갖고 있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희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35절 36절만 보아도 사실 교리로서 설명해 드릴 것이 많은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삶 뒤에는 구원을 잃는가 안 잃는가 그게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고 하지만 보상과 보응은 구원받은 삶에 의해서 받게 됨을 구원받은 삶에 의해서 확신 속에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삶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고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확신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간다면 믿음 속에서 삶을 그렇게 올바르게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과 보응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보상과 보응을 받기 위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삶 속에서의 인내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병듦과 비난과 조롱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과 인내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믿으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인내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무엇인가? 의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8절에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얼마나 간결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그래서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구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내와 확신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네가 지금 멸망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아 천국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내 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 의인임을 알았을 때 이 모든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기간 중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의 이름은 듀들리 타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 기간 중 약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께로 인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런데 1858년 그는 그 기간 동안 큰 집회를 마치고 그 지역의 새로 건설된 방직공장 그 당시 방직공장에 견학을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견학하던 중에 코트가 기계에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 걸리면서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손쓸 겨를도 없이 그 기계에 끌려가 엄청난 큰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그의 생명을 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허망하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잠시 있는 동안 그가 죽음 직전 그의 친구 목사 조지 듀필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듀필드 목사님은 그 타잉 목사님의 곧이어 있는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집도하게 되죠. 타잉 목사님이 듀필드 목사님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소위 확신을 갖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친구 목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은 듀필드 목사님은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가사를 시를 쓰게 되고 후에 곡이 더해져서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희 찬송가 마라나타 찬송가 373장 십자가 군병들아 그것이 바로 그의 가사입니다. 그의 가사를 직역해보면 제가 십자가 군병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나라 일어나라 왕의 깃발을 높이 들라 잃는 것에 대한 시련은 없다 승리로 시작하여 승리로 끝나며 모든 적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께서 그의 군대를 이끄시리니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라. 아멘. 정말 힘있는 가사죠. 시련이 있으나 승리가 우리의 것이고 확신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에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정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눌리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련 중에 또 그렇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게 힘들게 가라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우울과 염세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신과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마음의 화평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절망과 죽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다시 다리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